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정 변호사가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알려지고 하루 만입니다. 첫 소식 박사라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지원을 철회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수사와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했지만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다며 학교폭력 논란을 에둘러 언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이런 흠결을 가지고선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는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강원도의 유명 사립고에 다니며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 논란이 일자 정 변호사는 즉각 사과했지만 당시 정 변호사 측이 전학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했다는 사실이 함께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기 시작 전에 이렇게 된 건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새 본부장을 위한 공모를 다시 열거나 경찰 내부에서 뽑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를 촉발시킨 아들의 학폭 논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정 씨 아들의 가해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괴롭힘을 이어갔고 아버지의 직업도 자주 언급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A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혀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수시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씨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검사였던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A씨는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란에 오늘 오전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말과는 달리 판결문에서는 A씨의 진술서도 부모의 손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사는 A씨에게 1차로 진술서를 쓰면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A씨는 학폭위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서도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정 대응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임명 하루 만에 정순신 변호사가 물러나면서 인사검증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경찰청도 아들의 학폭 관련 사안을 미리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세 기관 모두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직 사의 표명을 존중하겠다며 조만간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은 이미 지난 2018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실도 인사검증을 하는 법무부도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청도 임명이 그대로 이뤄진 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검증 여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청도 인사검증은 경찰청 소관이 아니라면서 정 본부장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산하 공직기강실에서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들 일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인사검증 시스템을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두 단계로 나누며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당대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후임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인사검증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1주년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한국산 무기 지원을 계속 바라는지 묻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환영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수도 키이우 시내에서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JTBC 취재진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한국을 찾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촉구한 이후 상황을 물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Ми дивимось позитивно, якщо нам буде поставлятись зброя.
또 한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Ми запрошували керівництво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в Україну. Ми готували приїзд нашого прем'єр-міністра також в Південну Корею.
윤석열 대통령을 우크라이나로 초청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근에도 한국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ome details what we discussed with other countries about your great country.
이번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이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계획이 있다며 휴전을 촉구하는 중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두를 뭉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현지에 나가 있는 홍지용 기자 연결해 현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 홍지용 기자, 1주년 전후로 대공세가 예고됐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중계 연결을 하고 있는 지금도 공습 경보가 울렸을 정도로 안심할 수 없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23분,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23분,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나와 있는 수도 키이우 시내는 공습 경보가 해제돼서 지금 중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매일같이 공습 경보가 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말 연시에도 폭격이 이뤄져서 키이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의 안전도 좀 걱정됩니다. 지금 동부 전선의 교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안전을 유의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동부 돈바스 지역과 같은 전방 지역은 지금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고 치열한 교전 끝에 민간인 사상자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4일, 현지 시간 24일을 기준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3명이 나왔고 사망자 3명에 1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결국 중국을 압박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급격히 가까워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견제구를 날렸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의 외교사령탑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중국을 떼어놓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시 주석을 만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원한다고 다시금 밝힌 것도 또 물밑 지원의 협상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도 크게 보면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키이우 성 미하일 대성당 수도원 앞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 지역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고속도로 한 휴게소 인근에서도 4중 추돌 사고로 운전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조소희 기자입니다.
눈길을 헤치고 운전자가 차량을 빠져나옵니다. 응급차와 제설차가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펑펑 쏟아진 눈에 연이어 부딪힌 차량과 사고 수습을 위해 온 견인차와 응급차가 뒤섞여 고속도로 한복판이 꽉 막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하주대 IC 약 2.8km 전방에서 25톤 화물차와 K5 승용차, K9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한 명이 차량에 끼어 있다 출동한 119 소방대 구조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기사도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 뒷면이 차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뒤따라와 연이어 부딪힌 봉고차도 번호판이 떨어져 찾지 못할 정도로 앞면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휴게소 근처에서 25톤 트레일러와 K8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직후 뒤이어 달려오던 봉고차와 2차 사고, 이후 그랜저 승용차가 또 부딪히는 3차 추돌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이슈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불법 가짜 명품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비교적 정교한 가품은 수십, 수백만 원에도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거래 중인 현장을 윤정식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항에서 가까운 한 허름한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관세청 관리구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안에 뭐 박스가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게 다 뭐예요?
인천 세관에서 보관 중인 압수물품입니다.
압수물품?
예.
그러면은 저기 지금 일부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혹시 짝퉁?
그렇죠. 유명 브랜드의 가품이고요. 예.
가방, 옷, 신발은 물론 문구, 식기류,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모두 가짜입니다.
최근에는 시계가 많이 적발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특히 롤렉스가 많이 적발된 요즘의 그런 추세입니다.
단가가 좀 비싼 게 많이 이제 들어오는군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이 압수된 짝퉁 명품의 건수는 280건, 액수로는 6,600억 원입니다. 이후 건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건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도 이 압수된 물품의 단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단속을 뚫은 가품은 어떻게 유통될까? 서울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가짜 시계 업자를 만났습니다. 매장 위치를 숨기려는지 시계는 심부름꾼이 따로 가져옵니다. 까만 비닐봉투 안, 신문지 포장을 벗기니 명품 시계들이 쏟아집니다.
70달러야. 전문가 아니면 몰라. 이 까만 거는 7,200만원까지 가졌어. 한 50만원 가요.
요즘은 이런 가짜를 직구로도 팝니다. 가짜 시계 전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100만원을 육박하는 부담스러운 가격. 온라인 상담으로 직접 물건을 보겠다고 하자 해외 배송만 한다며 거절합니다.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파는가 하면 대놓고 길거리에서 팔기도 합니다.
지금 막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여기는 동대문 시장입니다. 제 뒤로 노란색 불이 켜진 텐트들이 보입니다. 대충만 보더라도 100개는 넘겨 보이는데요. 지금 저곳이 바로 짝퉁, 이 가짜 명품을 파는 곳입니다. 어떤 제품들을 파는 건지 일단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점령한 텐트들. 안에서는 온갖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이건 얼마예요?
하나 5,000원이요?
있을 것부터 다들 10만원씩 하는 건데 매장이 없는 애들이에요.
불법 상품을 당당하게 파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봤습니다. 1분도 안 돼 나타난 경찰. 상인들은 황급히 좌판을 접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런데 1시간 뒤 다시 찾아간 동대문은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경찰에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데를 다 홍보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으면 저희도 다 하기가 힘들어서.
아니 근데 한두 군데라도 단속을 하셔야 그 나머지 곳들도 문을 닫지 않겠어요?
가품이라 말해주지 않고 정품과 섞어놓으면 대다수 일반인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정품이고 한 개는 가품이어서 한번 정품 한번 골라보세요.
그럼 이거요?
예, 가품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진품이에요?
예, 얘가 정품이에요.
중고거래 소비자들은 거래 과정에 정품 감정을 받기도 합니다.
가품들도 많이 보셨어요?
많이 나오고 한 10개 중에 3개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이어지나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환불을 먼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안 되실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예 진행하시라고 추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 명품은 본사마저 헛갈려 감정해 이에 대한 믿음도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최종 피해는 소비자인 만큼 짝퉁 시장에 대한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탈모 고민, 더 이상 5060 중년들만의 고민이 아니죠. 머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선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가 탈모 청년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입니다. 여기저기에 젊은 남성들이 처방전이나 약봉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탈모약을 사러 전문 병원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오전 10시 15분, 대기 인원이 벌써 44명입니다. 이곳에선 탈모약을 싼 값에 1년치 분량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탈모로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겐 성지로 불립니다.
카피약도 많이 사고를 하고 기능들도 다 똑같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카피약을 사는 거니까.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뭐 5개월마다 이제 지출이 있으니까 부담은 되죠.
실제 탈모증 환자 23만 명 가운데 절반이 20, 30대입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는 지난 대선 때부터 나왔습니다. 이후 지자체 간 경쟁이 붙었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 2일부터 치료비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상의 탈모증이 확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본인이 구매하신 건지 다 확인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충남 보령시도 올해 안에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청년 탈모를 지원하자며 조례 제정안이 등장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찬성 의견과 좀 더 고민했어야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문제는 항상 늘 그렇듯이 형평성이죠. 그러면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탈모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뭐 라섹이나 라식을 지원하는 게 더 기묘한 거 아니냐.
서울시 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탈모 지원은 다른 지자체로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꿀팁 읍소라는 이제 키워드로 뉴스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꿀팁 읍소. 꿀팁 없다는 얘기 아니고 읍소.
네.
네.
읍소.
네. 연애 꿀팁. 무슨 얘기인가 좀 싶은데 뭐예요?
연애 꿀팁인데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이제 전화를 해라. 그리고 이제 왜 힘들게 걸어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네 목소리가 끊어질까 봐 그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연애 꿀팁.
네. 이해했는데 네. 기혼자로서 이런 것이 좀 통한다고 보십니까? 제 취향은 아니라서.
목소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목소리가 네. 박진규 기자한테 굉장히 잘
칭찬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런 글은 왜 올린 겁니까?
중요한 얘기 이제 끝까지 이제 봐야 하니까요. 어떤 이제 얘기를 마지막에 적었냐면 연애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후원금 모금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 읍소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후원금 다 찼어요?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면 네. 정청래 TV에 예. 호수 광고를 하세요.
아,
네, 저쪽 보고.
아, 저쪽에 카메라가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연기를 이제 하기도 했고요. 후원금 모금에 여야가 이제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후원금 모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지난해에는 의원들이 후원금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가 있는 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대선도 있었고 이제 지방 선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거가 있으면 평년보다 두 배 더 모금이 가능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3억 원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해가 바뀌기 전에 후원금 모금을 하느라 이제 분주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서 보자면 김남국 의원의 꿀팁 읍소는 어떻게 좀 통했습니까?
네, 읍소입니다. 읍소는 읍소. 네. 통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작년 후원금을 받더니 이제 3억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1등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후원금 한도도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상위권을 보면은요, 아까 이제 영상에 나왔었죠.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3억을 이제 넘겼고요. 박찬대 의원은 3억 가까이 후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상위권에 올라간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1등이 좀 궁금해지는데 누가 있죠?
이른바 이제 윤핵관 장재원 의원이 이제 약 3억 2천만 원으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철규, 김기현, 정점식 의원 등이 3억 원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역시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을 이제 후원금들을 좀 보니까 쏠림 현상이 좀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야 모두 이제 친윤 그리고 친명 이렇게 이제 권력을 중심으로 후원금이 쏠렸다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양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정치 지형을 또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한데.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후원금 꼭 투명하게 잘 써주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보고 두 번째 키워드 뭐죠?
네,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눈물의 이별 우리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좀 먼저 보시죠. 이번 주에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트럭을 타고 떠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떠난 땡땡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일본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판다 샹샹입니다.
대나무 먹는 이제 이런 팬더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정화되는 그런 기분을
너무
드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네.
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반환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중국의 원칙이 판다를 외국에 보낼 때 이제 기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 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샹샹은 2011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온 아빠 엄마 판다 사이에서 201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도 24개월이 지나면 번식 연구 등을 위해서 중국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샹샹의 중국행은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다가 이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우리도라는 이제 키워드를 갖고 오신 거네요.
네, 우리도. 우리도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아이바오 러바오 한 쌍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 사이에서 푸바오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인기와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푸바오도 올해 이제 3살이 되니까요. 중국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푸바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조회수 굉장히 많이 난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짝을 찾아서 중국에 돌아가는 거니까 의미가 있기는 좀 아쉽지만 또 보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서부 도시 LA는 겨울에도 따뜻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반면 미 동부는 149년 만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일부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흩날리는 눈송이 때문에 먼 곳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에는 소복이, 눈이 쌓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드느라 추운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캘리포니아 등 미 서부 일부 지역에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내려지며 최대 2.4m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I've never seen it like this in California.
샌디에이고에서는 사상 처음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You got the beach at 30 minutes, you got the snow in 30 minutes. So, you know, it's the best thing we can have in the US.
로스앤젤레스 시내는 운전자들이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세차게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고 비가 잘 오지 않기로 알려진 로스앤젤레스에 이 눈보라 경보가 발령되면서 강풍과 함께 폭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에선 토사물이 흘러내리고 도로 곳곳엔 낙석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이렇게 나무가 통째로 뽑혀 쓸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지방에서 발달한 거대한 저기압이 이번 기상이변의 원인이라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 남동부 지역은 보기 드문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워싱턴 DC는 낮 최고 기온 27도로 1874년 이후 149년 만에 2월 중 가장 높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영화 대외비로 7년 만에 뉴스룸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 조진웅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뉴스룸에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 사실 보통 인터뷰 출연자가 대외비인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저기 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대외비가
이제
뚫렸네요. 죄송합니다.
뉴스룸 스튜디오 바뀌고 처음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요.
오.
그리고 뉴스룸은 언제나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7년 전 인터뷰를 좀 제가 다시 봤는데 그때 좀 기억이 나십니까?
나죠.
아, 어, 나세요?
그때 계속 뭐 이렇게 한다고 카메라 감독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시네요.
네, 그럼요. 제가 했으니까요.
그때 광고 카피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지금 기억이 남아서 다시 한번 소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제 광고에서 이성민 배우를 향해서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라는 멘트를 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가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함께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예,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가고 네. 있다. 알겠습니다. MBTI도 여전히 정상 수치시고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이상 없죠?
네. 뭐.
네. 다행입니다. 자, 저희가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네. 자, 영화 얘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비에서 전혜웅이라는 인물을 연기하셨는데 이 인물을 제가 봤더니 좀 억울한 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제가 다시금 한번 환기시켜봤더니 뭐 억울한 면도 있고 예, 하지만 조금 어떤 감정적으로 좀 성장하는 친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 억울하다는 느낌보다도 예,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맞을 예, 것 같다. 예.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라고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영화 대외비의 영어 제목이 The Devil's Deal, 악마의 거래라는 뜻입니다. 뭔가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 상호 그런 딜들이 많습니다. 거래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인물이 처한 그 상황들도 계속 마치 업그레이드 되듯이 그런 감정의 골도 굉장히 깊어져 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저도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쉽지 않은 딜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던지셨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하셨지만
그때 뭐 술 한잔 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때 감독님이 뭐 준호가 굉장히 캐릭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좀 부탁한다.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주시냐고. 예. 근데 뭐 이원태 감독님하고는 워낙에 뭐 잘 알고 또 잘 해석을 해주시고 잘 끌어주시기 때문에 예, 한번 가보죠. 예, 했죠. 예.
제가 초반에 사실 이성민 배우를 잠깐 언급했긴 했지만 이번에 벌써 다섯 번째 함께하는 작품이다 보니 뭐 척하면 척 합이 정말 잘 맞았을 것 같습니다. 1대1로 마주하는 씬이 아무래도 가장 큰 기억이 남습니까?
그렇죠. 이성민 선배님하고는 그게 가장 큰 씬이고 굉장히 감정이 아주 깊은 씬이었는데 상당히 우려했던 것은 기싸움, 에너지 싸움을 하기 때문에 동선이 없더라고요.
보시는 그런 씬들이 더 어렵지 않나요? 특별히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 건 없는데
예.
정말 그 긴장감을 오롯이 호흡과 눈빛과 이런 작은 디테일들로 표현하다 보니까 네.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류의 작품을 참 상당히 좋아하는 게 상황이 인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 상태가 상황을 끌고 가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딱 제대로 성민이 형님하고 딱 만나니까 모르겠어요. 어렵다보다도 전 너무 즐기면서 작업을 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맡은 역할에 따라서 체중의 변화라든지 뭐 삭발 이런 것도 감행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럼 데뷔비란 영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없고요. 이 우리 김무열 씨가 그 극 중에서 이제 조직폭력배로 나오는데 감독님께서 급하게 한 달 만에 한 15kg를 증량해라 라고 주문하시는 걸 봤는데 네네. 상당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한 달? 한 2주면 될 텐데.
증량에 또 일가견 있으신?
그럼요. 물만 마셔도. 근데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는데 왜 증량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제 관리를 좀 하시는 거죠?
노력하려고요. 왜요? 아, 죄송합니다.
평소 뉴스도 좀 챙겨 보십니까?
네네.
두루두루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역할을 위해서 정치 뉴스를 조금 더 좀
정치 면도 보긴 보는데요. 오히려 이 역할 다 준비한 게 있었네요. 예. 1992년 그때가 이제 대선과 총선이 같이 있었던 시기여서 굉장히 나라가 들썩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출마를 선언하셨던 분들의 연설 장면을 유심히 봤죠. 지금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지금 많이 다르죠.
예, 지금 뭐 나를 뽑아야 내가 당선이 돼야 내가 방금 얘기했던 문제점들은 해결된다라는
많이 할 수 있다.
예, 소신과 확신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게 그런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걸 가지고 90년대에는 어떻게 연설을 하고 또 그 패턴도 지금 조금 바뀌긴 했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걸 많이 좀 보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야구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롯데 팬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정말 네. 야구에 진심인 배우 중 한 명인데 조금 짓궂을 수 있습니다. 악마의 거래를 하는데 롯데 자이언츠의 우승과 영화의 흥행 무엇을 거래하시겠습니까?
자이언츠 우승입니다.
이 정도로 진심이다.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네. 자이언츠.
단호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감독님과 나머지 배우들을 좀 씁쓸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가서 빌면 됩니다. 네.
자이언츠의 올해 성적 어떨 거라고 좀 기대하십니까?
우승입니다. 갑시다. 해봅시다.
우승이다. 아니,
저는 네. 자이언츠 팬으로서 일단은 저는 하여튼 뭐 대한민국 야구 선수들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합니다.
네.
나도 내일 현장 가서 딱 그들의 플레이만큼
열심히
플레이보다 더 멋지게 해놔야겠다. 뭐 그런 페어 플레이를 배우는 거죠. 네.
뉴스룸 시청자분들께 좀 대외비 영화에 좀 대외비를 하나 알려주신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저희끼리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유, 거짓말을 그렇게 해서 전국에 방송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참 멀쩡하신 분이 그러지만. 네,
받아주세요.
글쎄요. 예, 대비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은 부산이 1992년 부산 배경입니다.
부산 토박이 시절.
네, 그렇죠. 부산의 어떤 전경과 하지만 부산 네, 또 다른 어떤 깊이 있는 면모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치열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거기에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삶, 그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알았을 때 그 잔혹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연기를 했으니까 이 전혜웅의 캐릭터를 쫓아오시면 분명히 그 지점에 대해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외비, 과연 조진웅 배우가 말한 그 포인트를 저희가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지 극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re's Da Costa. Looking for Lee with the header.
요즘엔 손흥민, 이강인 선수만큼이나 이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게 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인데요. 오늘 또 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 이후 어느새 5골로 후반기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상대에게 밀리던 마인츠는 이재성의 이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4분 뒤 마인츠는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크로스를 올려준 곳엔 이재성이 있었습니다. 수비수들 시선이 골문 앞으로 쏠린 사이 뒤에서 달려온 이재성은 가볍게 점프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헤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는 작지만 수비수 사이에서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재성 없는 마인츠는 상상할 수 없다던 스벤손 감독은 주먹을 쥐며 포효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빛 속에 후반 쐐기를 박은 득점도 이재성의 발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인츠의 두 번째 골은 이재성의 적극적인 압박 그리고 이어진 상대의 패스 실수로 나왔습니다. 마인츠가 조규성 대신 영입한 공격수 아조르크가 터뜨린 세 번째 골도 이재성의 침투 패스 덕분이었습니다. 이재성은 동료는 물론 상대 수비 움직임까지 읽어내며 아조르크의 왼발 앞에 공을 정확히 배달했습니다. 골을 합작한 아조르크와 이재성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날 74분을 뛰는 동안 이재성은 쉬거나 걷는 법이 없었습니다. 월드컵 이후 벌써 5골로 어느새 후반기 분데스리가 득점 공동 1위입니다. 스트라이커가 아닌 미드필더기에 더 놀라운 기록입니다. 손흥민과 동갑, 독일 무대에서 4년 반을 뛰며 차곡차곡 장점을 쌓아올린 이재성은 올해 자신의 전성기를 열고 있습니다.
전성기란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JTBC 이한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아침엔 전국이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1도까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다음 주 월요일엔 서울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까지, 제주는 영상 3도에서 12도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얼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